B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29일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을 알연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날 두 사람과의 대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75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자단의 취재 없이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카톨릭계 대통령이며 항상 묵주를 차고 매주 성당 미사에 참석할 정도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졌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기자들에게 따뜻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사이에는 빈곤, 기후변화 대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등의 공통의 관심 주제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교황청 관계자에게 다시 돌아오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바티칸을 방문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교황궁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배석자 없는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기회가 돼 방북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며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 기꺼이 가겠다고 답변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제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카톨릭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며 공동의 노력과 선의는 연대와 박애주의의 지지를 받아 한반도 평화와 정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에 해당하는 미국 제타이완협회 최고위 관리는 29일 미국은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드라 우드커크 미국 제타이완협회장은 이날 7월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타이완과의 관계는 굳건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워드커크 회장은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 침공한다면 미국이 도우러 올 것인지 묻는 질의에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명백하고 변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한편 워드커크 회장의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불장난을 하지 말라며 아니면 미중관계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미얀마 군부가 구금된 사람들에게 조직적으로 고문을 가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AP통신은 최근 몇 달간 수감됐다가 석방된 28명의 미얀마인과 군 관계자 3명을 인터뷰해 미얀마군이 지난 2월 이후 1,200여 명을 살해했다면서 특히 적어도 131명은 잔혹한 고문으로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AP통신에 미얀마 군부가 감옥과 경찰서 외에 공공시설을 신문센터로 바꾼 뒤 고문을 사용하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버마 군부 정권이 전국에서 조직적인 고문 방식을 자행했다는 관련 부서들에 대해서 매우 분노하며 대단히 불편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국을 대체하려는 계획이 현실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존 하이튼 미 합참 차장이 밝혔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국군의 부상 속도는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중국군이 지금과 같은 속도와 궤도로 움직이고 우리가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앞서 지난 27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극초음속 무기 실험에 대해 크게 우려하며 옛 소련이 1957년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순간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세계 뉴스 오택성입니다.
출발 뉴스 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30일 토요일 새벽 BOA 출발 뉴스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이윤영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끊겼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열차가 다음 달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17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유엔총회에서 군축을 담당하는 제1위원회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이 채택됐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와 서해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끊겼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열차가 다음 달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장기간 무역 봉쇄로 더 이상 경제난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끊겼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열차 운행이 다음 달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육로 개방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북한은 열차편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운영 계획을 중국, 러시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중국과의 장기간 무역 봉쇄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도 적시했습니다. 북한 중앙은행이 용지와 특수잉크 수입 중단으로 화폐 인쇄에까지 애를 먹고 있고 필수 약품 품귀 현상으로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8월엔 북한 의류 생산 2위 업체인 남흥 청년화학공장이 한정된 설비와 자원에도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다 과부하 폭발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외교역 확대를 꾀한 북한은 지난 7월 이후 선박편을 통한 인도물자 반입을 확대했고 8월부터는 의료 방역물자 반입도 일부 허용했습니다. 국정원은 방역을 위한 반입물자가 항구에 적체되면서 유일한 북중 교역 통로이자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이 포화 상태라며 평북 룡천항 추가 개항을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차덕철 한국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신의주 단둥간 열차 운행 재개 가능성에 대해 상황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시점을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방역시설 구축 등 물자 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동향들이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 4월부터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 소문들이 현지에서 꾸준히 돌았다고 전했습니다.
10월달의 경우에는 10월 18일 날 날짜까지 특정해서 철도를 연결한다고 소문이 나서요. 단둥간 신의주가 매우 분주했었다는 설이 있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11월에는 반드시 연다라는 얘기가 다시 단둥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박사는 무역 봉쇄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조미료와 식용유, 밀가루, 설탕 등 필수품의 고갈 상태가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부 학용품, 예를 들면 볼펜, 심 같은 경우도 수십 배 이상, 뭐 거의 100배까지 올랐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고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열긴 열어야 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게 뚫리면 이 정권 안보가 뚫린다는 이런 어떤 포비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기는 열대 매우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미 필수 품목에 한해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국정원은 북한의 올해 식량 작황이 일조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나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무역 봉쇄로 곡물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식량난과 관련해 살얼음 걷는 심정이고 나달 한 톨까지 확보하라며 전 주민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지난해 태풍과 폭우 피해가 집중된 북한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이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북한 전체 곡물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옥수수는 봄 날씨가 좋지 않아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 소장은 낫으로 베어서 말력 탈곡하는 북한의 낙후된 추수 방식은 벼 나달 유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벼 이삭 줍기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도 벼 이삭 줍기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땅바닥에 훌린 거 쥐가 먹디 못하게 사람이 먹여야 된다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 학생들 동원해서 아줌마들 동원해서 논판에 하얗게 지금 벼 이삭 줍고 있다는데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벼 이삭 주워서 제주머니에 넣을 수 있으니까.
조 소장은 생활고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최근 유언비어나 불만의 소리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공식적인 강연회나 학습을 통해서 유언비어 통제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 하고 다니지 말라고 대놓고 지금 그 학습 지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봐서 겉으로 보여지는 거하고 실제 내부 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조 소장은 북한이 추가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국정원이 전한 룡천항에 대해선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최단거리 항구로 철도가 연결돼 있고 이곳을 통해 중국의 석탄 등을 수출하는 대중교역의 요충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유럽연합이 17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등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가 28일 유엔총회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 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매튜스 유엔주재 유럽연합 대표부 대변인은 28일 VOA에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정부들과의 협의를 거쳐 결의안 제출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1시 전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제3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5년부터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고 북한 지도부의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해왔으며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16년 연속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매튜스 대변인은 올해 결의안은 북한 내 인도적 상황과 코로나 대유행, 인권 상황에 관한 지속적인 우려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모든 유엔 회원국이 결의안을 받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결의안이 일반에 공개되려면 며칠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얼마나 많은 나라가 참여했는지 묻는 질문엔 제3위원회가 결의안 관련 조치를 할 때까지 국가들이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규모를 밝히기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서도 이날 결의안만 제출했을 뿐 아직 어떤 국가가 최종적으로 공동제안국 참여를 결정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다며 11월 중순에 실시되는 결의안 표결 때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계속 참여했지만 한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듬해인 2019년부터 한반도 평화정착과 남북한 교류 협력 강화를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토마스 오야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총회에 각각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당국의 장기적인 국경 봉쇄 등 과도한 코로나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해 16년 연속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에서 북한 내 장기간 지속되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한다며 북한 당국의 다양한 개선 조치를 촉구했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와 코로나 대유행 등 보건 위기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역량 부족 문제, 주민들의 영양실조 악화에 대해 깊이 우려하면서 국제협력을 촉구했지만 북한 지도부는 올해도 국경을 계속 봉쇄한 채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군축을 담당하는 제1위원회에서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이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이중 기준을 적용한 정치적 결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가 27일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 3건을 채택했습니다. 이날 채택된 관련 결의안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결의안,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행동과 미래지향 대화 결의안, 그리고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입니다. 먼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결의안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해당 조약을 발효시키기 위해 조건 없이 즉각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이 조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아 조약 발효를 막고 있는 8개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과 캐나다, 한국, 일본 등 45개국이 결의안을 공동 제안했으며 스리랑카, 케냐, 보츠와나 등 3개국이 이날 현장에서 추가로 공동 제안국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결의안은 공동 제안국들의 요청에 따라 별도의 표결 없이 처리됐습니다.
The sponsors of draft resolution have expressed wish that the draft resolution be adopted by the committee without votes.
결의안은 북한과 관련해 안보리 관련 결의안들을 위반하며 진행된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결의들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평화적 수단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도 재확인했습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 등 이 같은 목적을 위한 노력과 대화를 환영하며 모든 당사국들이 그런 대화와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5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행동과 미래지향 대화결의안은 찬성 152표, 반대 4표, 기권 30표로 채택됐습니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 시리아와 함께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기권했던 핵보유국 미국과 영국, 프랑스가 이번에는 찬성하는 등 지난해보다 찬성국이 13개국 더 늘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밝힌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그런 목표를 향한 외교적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1994년부터 28년째 이 결의안 제출을 주도하고 있는 일본은 표결에 앞서 국제사회가 핵군축과 비확산을 위한 국제체제의 초석으로 핵확산 금지 조약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imperativ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maintain and strengthen the NPT as the cornerstone of the international regime for nuclear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오스트리아와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공동 제안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향한 결의안도 찬성 135표, 반대 34표, 기권 15표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프로그램 포기 약속을 지킬 것과 주속히 NPT에 복귀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안전기준협정을 준수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정상회담 개최 등 외교적 노력을 지지하며 지속적인 대화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는 표결에 앞선 발언에서 북한에 대한 적대 정책과 이중 기준이나 미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긴장을 고조시키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결의안들이 완전히 편향되고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며 따라서 이를 배격한다고 반발했습니다.
Any attempt to blindly follow the US hostile policy and double standard against the DPRK will only escalate tensions and aggravate the situation.
한편 미국 대표는 중동 지역의 핵 확산 우려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과거 북한의 지원으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비밀 원자로를 건설하는 등 NPT를 위반하고 IAEA 사찰단의 활동을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Syria, the Assad regime remains in non-compliance with its IAEA safeguards agreement an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for constructing a clandestine plutonium production reactor, which it did with North Korean assistance.
이번에 제1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들은 오는 12월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아세안과 한중일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외교와 대화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과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들이 지난 4년간 한반도 대화 재개와 평화 과정 진전을 위한 모든 관련 당사국의 노력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 화상으로 열린 제24차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를 마친 뒤 발표된 의장 성명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명은 한반도의 비핵화 달성을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 간 지속가능한 평화적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8년 남북 간의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미북 정상회담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포함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위해 건설적인 협력을 지속할 것을 모든 관련 당사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남북, 미북 관계가 상호 보완적 방향으로 발전하는 선순환을 복원하기 위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진전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아세안이 주도하는 플랫폼 활용을 포함해 관련 파트너들 간의 평화적 대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성명은 일부 정상들이 납북자 문제의 즉각적 해결 등 인도주의 우려에 대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세안 플러스 3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간 역내 회의체로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계기로 출범했습니다. 브루나이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등 총 13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이번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에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미얀마를 제외한 9개국 정상과 한중일 정상이 참여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호주가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을 파견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캐나다와 프랑스, 영국도 최근 대북제재 위반 활동 감시를 위해 공군 초계기와 해군 호위함을 파견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해군 호위함인 와라문거함을 파견했습니다. 호주 국방부는 28일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와라문거함이 북한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을 감시하고 저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가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아르고스 작전을 시작한 2018년 이후 군함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또 올해 들어선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군함 파견입니다. 호주 국방부는 아르고스 작전은 핵 확산 방지와 인도태평양의 지속적인 안정과 안보 지원을 위한 노력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주군 합동참모본부의 그레그 빌턴 중장은 이번 파견이 북한에 대한 호주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에 무게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빌턴 중장은 유엔 제재 집행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국제사회의 목표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8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르고스 작전은 호주가 북한의 불법행위를 겨냥한 작전을 지원하고 유엔 제재를 이행하는 독특한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Argos is a unique Australian operation. That is the name of the operation. Australia supporting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n illegal activities to enforce the UN sanctions.
호주는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같은 생각을 가진 나라들의 연합의 일부라는 겁니다.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해군 함정들이 북한의 석유와 에너지, 사치품 등의 제재 품목의 선박 간 환적을 차단하기 위해 동북아시아의 국제 수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등 순찰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contribute naval vessels to really provide surveillance of North Korean activities and to deter North Korean ship-to-ship transfers of illegal of sanctioned goods, oil, you know, energy, luxury goods, things like that.
이에 앞서 캐나다와 프랑스, 영국도 최근 초계기와 호위함을 파견해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에 나섰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지난 19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막기 위한 다국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CP-140 초계기를 파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프랑스는 팔콘 200 초계기를 파견했고 영국도 해군 항공모함 타격단 소속인 리치먼드함을 동중국해로 보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리치먼드함이 동중국해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감시 작전 수행 중 제재 위반 선박들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은 성명에서 리치먼드함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확인하고 유엔 집행조정실에 등록하지 않은 미신고 선박들을 추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6자 핵실험에 대응해 2017년 9월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는 석탄과 정제유, 섬유, 해산물 등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들과의 선박관 환적을 금지했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영국, 프랑스 등 7개 나라가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에 대한 해상 감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BUI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7일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종교 자유는 국가 안보 우선 사안이라며 증진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원들은 종교 자유 탄압 가해자와 기관에 대한 표적 제재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7일 국제 종교 자유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전 세계 종교 자유 증진과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를 위해 종교 자유를 증진하고 지키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비극적이게도 압제 정부들, 폭력적인 극단주의자들, 사회 행위자들이 계속 종교적 정체성과 종교 행사 또는 신념만을 이유로 개인과 단체들을 박해하고 학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런 혐오스러운 행태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악용하며 종교 자유를 억압하는 탄압은 정치 안정과 경제 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 자유는 우리의 가장 깊은 가치의 표현일 뿐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우선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옹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국제 종교 자유 또는 신앙 동맹 같은 다자 연합을 통해 전 세계를 계속 결집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날 성명에서 전 세계 종교 자유 밖의 도전에 맞서 국제 종교 자유 또는 신앙 동맹의 33개 참여국 등 시민사회, 정부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특히 가해자 책임 규명 등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직면한 종교 자유 박해 관련 도전 과제로 신성모독, 배교법, 자유로운 발언과 표현을 범죄화하는 것, 차별법, 당국자들의 학대,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북한 등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유엔과 국제인권단체들은 블링컨 장관이 나열한 종교 박해 형태들의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라고 지적합니다. 가령 신성모독은 북한 지도부가 강조하는 최고 존엄 모독, 배덕법은 김씨 정권과 조국에 대한 배신, 종교 옹호 발언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 차별법은 북한의 고질적인 성분 차별, 그리고 북한 당국자들이 종교 탄압에 직접 개입하는 현실이 북한과 매우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의 시민사회단체인 코리아 퓨처 한미래는 27일 발표한 북한 종교자유 관련 보고서에서 지난 25년간 456건의 종교자유 침해 사례들을 조사한 결과 97%가 북한 당국자들에 의해 자행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을 20년 연속 조직적이고 끔찍한 종교 탄압을 가하는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조야에서 전 세계 종교 자유를 박해하는 가해자와 기관의 표적 제재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27일 미국 정부가 표적 제재를 통해 전 세계 종교 자유를 어떻게 신장시킬지 모색하는 화상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 등 여러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인권 범죄자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마그니츠키법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need to expand the global Magnitsky to more countries. We know today Australia, Japan, Taiwan are all considered.
카딘 의원은 마그니츠키법을 더 많은 나라로 확대해야 한다며 호주와 일본, 타이완 등이 비슷한 제재법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이들 나라가 관련법을 채택하도록 고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니츠키법은 미국 의회가 2016년 채택한 인권 관련 제재법으로 전 세계 인권을 탄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당국자와 기관에 대해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해까지 마그니츠키법에 따라 전 세계 28개국 개인과 기관에 대해 243건의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도 지난해 마그니츠키법을 기반으로 세계인권제재 체제를 출범시켜 북한의 정경태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두 명과 중앙검찰소 한 곳에 최초로 인권 관련 표적 제재를 부과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마그니츠키법과는 별개로 대북제재법에 근거해 지난 2016년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등 개인 32명과 기관 13곳에 인권 관련 표적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표적 제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반인도적 범죄 가해자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표적 제재를 해야 한다고 권고한 뒤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코리아 퓨처의 강혜주 공동디렉터는 27일 열린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의 종교자유 탄압 가해자와 기관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argeted human rights sanctions should be imposed on individual perpetrators and state organizations.
강 공동 디렉터는 북한에서 기독교 등 종교인들에 대해 계속 광범위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중대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가해자들과 기관에 대해 표적 제재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북한 비핵화나 인권 문제 논의에 도움이 될지 불분명하다고 미국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인도 지원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28일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보다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자는 10여 명의 전문가들이 저자로 참여한 북한 수수께끼 발간과 관련해 CSIS가 개최한 인터넷 화상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종전선언은 분명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것이 인권과 비핵화에 관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차 석자는 종전선언이 비핵화나 인권 중 하나라도 촉진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며 자신이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차 석자는 현재로서는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나 인권 문제 논의로 이어질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 북한 정권이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있으며 올해 들어 그런 경향이 더 강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주민들을 외부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민 통제가 가능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신종 코로나 같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약품과 백신, 다른 기술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게 유용하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이 그런 도움을 주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의 넷 크레천 부대표는 한국의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우려스러웠던 건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보다 대북 정보 유입을 강하게 단속할 의지가 있다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천 부대표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고자 하는 역동적인 시민사회의 모습을 보이는 것에 주저한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웠던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금융 제재에 대한 각국 정부의 이행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약 2년 전보다 긍정평가를 받은 나라의 비율이 높아진 건데 한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을 겨냥한 정밀 금융 제재에 대한 국제자금 세탁 방지기구의 평가 항목에서 대체로 만족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은 나라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이행 노력과 관련해 약 40개 평가 항목에 등급을 매기고 있으며 이 중 확산 관련 정밀 금융 제재에 관한 권고한 7번 항목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국이 기준과 절차에 따라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권한을 만들었는지, 국내 기관 등을 선정해 정밀 금융 제재를 시행하는지, 필요에 따라 북한이나 이란 관련 자금을 동결하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BOA가 자금세탁방지기구가 공개한 각국의 상호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8일 현재 평가를 받거나 이후 후속평가를 받은 나라는 모두 118개 나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권고한 7번 항목에서 15개 나라가 결함이 없다는 의미의 준수, 즉 C등급을 받았고 44개 나라는 대부분 준수를 뜻하는 LC등급을 받았습니다. 반면 중간 수준의 결함이 있다는 의미의 부분 준수 PC등급을 받은 나라는 35개 나라, 24개 나라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의 미준수 NC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C와 LC 등 긍정평가를 받은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가 각각 59개로 같았습니다. 약 2년 전 조사에서는 NC와 PC 등급, 즉 부정평가를 받은 나라의 숫자가 더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8월 당시 평가를 받은 나라는 총 81개로, 이 중 60%인 50개 나라가 권고한 7번에서 부분준수 혹은 미준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가 일부 개선을 보이면서 C와 LC 등급이 매겨지고 또 새롭게 평가를 받은 나라 중 일부가 준수 평가를 받으면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의 경우 2018년 4월 최초 평가와 2019년 9월 후속 평가에서 PC, 즉 부분 준수 등급을 받았지만 올해 9월 평가에서는 C, 즉 준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또 키르키즈스탄과 모리셔스도 지난 2년간의 후속 평가를 통해 C등급으로 올랐고 필리핀과 파키스탄, 몽골, 스리랑카 등은 NC 혹은 PC 등급에서 대부분 준수인 LC 등급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2019년 10월과 2020년 9월 각각 NC 등급을 받았는데 올해 공개된 평가 보고서는 법률과 규제 조치,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한 장치와 과정 등의 개선은 필리핀 정부가 대량 살상 무기와 확산 금융에 대한 정밀 금융 제재 구현 능력 상당 부분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등급 상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반면 한반도 주변국들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러시아는 부분 준수인 PC 등급이 내려졌고 중국은 가장 낮은 평가인 NC 등급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자산 동결과 관련한 법적 근거 미비 등 일부 결함이 지적됐고 일본은 제재 이행에 일부 지연이 있는 사실 등이 PC 등급을 받은 이유로 제시됐습니다. 중국의 경우 금융 제재에 대한 포괄적 법적 체계를 갖추겠다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약속을 표명하고 북한과 관련한 안보리 결의들에도 조치를 취했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보고서에 담겼지만 정작 자산 동결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NC 등급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2015년과 지난해 3월 각각 평가를 받았던 미국에 대해선 전체 유엔 확산 금융 관련 내용 중 93%를 이행했지만 여전히 안보리 결의에 의해 지정된 모든 개인과 기관을 다루지 않고 있다면서 대부분 준수인 LC 평가가 매겨졌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989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돼 매년 10개 안팎의 나라를 대상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등에 대한 이행 상황들을 평가한 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1년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의조치국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조치국으로 경계 수위가 높아진 뒤 10년 넘게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영화상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 일명 오스카상의 대학생 영화제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종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작품이 애니메이션 부문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1일 비대면으로 열린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의 학생 아카데미 시상식.
I can assure you our winners are already paying it right back with their vision, their imagination.
데이비드 루빈 아카데미 회장은 제48회 학생 아카데미 시상식 축하 연설에서 도전을 공유하는 비전을 가진 예술가들을 축하한다며 올해 수상자들의 비전과 상상력에 대한 믿음을 표명했습니다. 아카데미 측에 따르면 올해 미국 내 210개 대학과 126개 해외 소재 대학에서 출품된 1,400여 개 작품이 심사 대상이었습니다. 학생 아카데미 시상식은 국제학생영화제로 영화 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1972년 설립됐으며 미국과 해외 지역으로 나눠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실사, 실험영화 부문 금, 은, 동상을 각각 선정합니다. 올해 17명의 수상자 중 국내 애니메이션 부문 최고상은 명문예술대인 미서부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디 아츠 김수진 작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주제로 한 잊히지 않은 언포가튼에 돌아갔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다른 일본군 위안부를 다룬 작품이 미 주류 영화제에서 수상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지난 1월 한국 법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원고 1인당 1억 원, 미화 9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19년 일본 외무성의 외교청서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김수진 작가는 작품의 주제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 성노예로 고통받은 잊혀진 여성의 비극적이고 역사적인 투쟁에 대한 소외와 억압에 대한 조사 작업이라고 수상 소감을 통해 밝혔습니다. 잊히지 않으는 고인이 된 김학순, 이화선, 김복동, 김순덕 등 4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서사적으로 풀었는데 8분간 계속되는 피해자들의 실제 음성이 상징적 형상과 함께 고요하면서도 역동적으로 흘러갑니다. 김수진 작가입니다.
김화선 할머니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할머니가 어렸을 때 자주 놀던 동산 위로 올라갔었는데 이제 일본군을 만났고 뭐 미로꾸, 그러니까 카라멜을 주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유혹을 했다. 갔는데 배부르게 먹을 줄 알고 혹은 뭐 가족들의 부양할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서 갔는데 저 먼 바다 넘어 어딘가로 가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큰 파도, 바다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었고 이 빨간 상자들은 Comfort Station, 그 위암소에 있었던 할머니들이 머무셨던 작은 방이에요.
영상은 시작부터 끝까지 증언자의 목소리를 따라 관객들의 시선을 이리저리 안내하는데 두 번째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복동 할머니입니다.
굉장히 지금 손이 머지래니까 제녀들 머지래 간다. 그래서 단독을 사는 거지.
어둡고 거친 들판에 녹슬고 부서진 사람 형상들이 구부러져 있고 형상들 사이로 두건을 쓴 여인의 뒷모습을 따라가니 갑자기 타버리고 수천 마리 까마귀가 떼지어 날아갑니다. 세 번째 주인공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위안소의 작은 방에서 시작하는데 보름달 빛이 위안소 창문을 타고 침상을 비춥니다. 빨간색 천과 벽은 위안부와 위안소를 상징하는데 벽이 산산히 부서지고 장면이 바뀌어 여성의 몸을 형상화한 커다란 두 암벽 사이로 빨간 천이 떨어집니다.
많은 이제 벽돌들이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움직이듯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김순덕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세요. 할머니도 정확하게 뭐 성폭행을 당했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니까 여자애들이 여성들이 목을 메고 높은 데서 떨어지고 그렇게 자살을 했다. 그 순간 빨간색 큰 천이
위안소로 끌려가 하루 수십 명의 군인을 상대하다 성병에 걸리고 도망가다 잡혀 감금당하고 폭행당했던 피해자들의 이야기. 영화는 이렇게 4명의 피해자 할머니 증언과 함께 이야기를 상징하는 영상들로 채워지는데 추상적 이미지와 사실적 이미지가 어우러져 작가의 메시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작가는 피해자의 모습과 고통, 가해자와 폭행 등도 추상적이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천조각, 석상, 나비 등으로, 일본군은 거친 표면의 석상과 뱀 형상 등으로, 또 피해자들의 고통은 붉은 색채와 부서지는 돌상 등으로 담은 겁니다. 김 작가는 VOA에 구체적 설명보다 이미지로 보여지게 하고 싶었다며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미지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기여할 수도 있기를 바랬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돌이 깨지면서 고통을 느끼잖아요. 저 여자들이 얼마나 아플까. 굳이 이분들에게 채찍질이 가해지지 않아도, 이분들 불로 태우지 않아도, 애니메이션에서 이분들에게 칼을 막 들이밀고 쑤시지 않아도 저 돌이 깨지는 그 순간, 머리를 바닥에 쳐박고 그 돌상이 깨지는 그 순간에 느끼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이 여성들에 대한 연민,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작가는 무엇보다 해방 후 자유의 몸이 됐지만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고 평생 침묵할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아픔을 극복하고 목소리를 낸 피해자들의 용기를 조명했습니다.
결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분들이 어떻게 고통을 당했고 어떻게 버림을 받았고 라기보다는 그 부분은 제가 원치 않아도 전달했지만 정말 전달하고 싶은 건 이분들이 결국에는 목소리를 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자기 후대에 그리고 다른 어떤 전쟁에서도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는 진술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목소리를 낸다는 건 웬만한 용기에서 나올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30년 전 녹음된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에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결심했고 이제는 죽어도 좋으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김학순 할머니는 1990년 일본 정부의 일본군 군대 위안부 관여 없다는 발표에 분노해 이듬해인 1991년 최초 증언자로 나선 인물로 17살에 중국 베이징에서 일본군 장교에게 성폭행을 당한 직후 위안소로 끌려갔습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뉴욕타임스 신문은 뒤늦은 부고 기사를 통해 김학순 할머니의 삶을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예술이 인간의 트라우마와 상처로부터 회복에 적지 않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김수진 작가는 2017년에 미국으로 유학, 칼 아치에서 예술학 석사 과정을 마쳤고 현재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미술대 3D 애니메이션 조교로 재직 중입니다. 평소 위안부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김 작가는 2015년 한국 정부와 일본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피해자들의 분노와 한일 간 위안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019년 작품을 기획했습니다. 한국 여성가족부에 연락을 취하고 한국의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과 피해 할머니들의 거처이자 박물관인 나눔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뒤편에 가면 큰 박물관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근데 할머님들 그림들을 전시를 해놨었고요. 그걸 보고 이 작품의 컨셉을 결정을 하게 됐어요. 와, 되게 신기하다. 왜 다큐멘터리나 영화나 이런 남이 만든 작품에서 이들의 이야기는 그렇게나 폭력적이고 너무 여실하고 대보면 했는데 이분들의 그림, 자기들의 상처를, 자기들의 기억을, 감정을 표현한 그림은 너무 상징적인 거예요. 와, 이거다. 그게 누군가에게는 뭐 초현실적인 그림일 수도 있는 거고 상징화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이 겪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어요. 이분들이 그림을 통해 자기의 이야기를 드러낸 방식으로 나도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나눔의 집에서 본 그림과 유품 등을 통해 작품 소재 등을 얻고 작품의 방향과 동기를 확실하게 얻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육체노동이 심한 영상 작업이었지만 한 번도 제작 동기와 목적을 잃어본 적이 없었다고 회고합니다. 김 작가에 따르면 3D 애니메이션은 물체를 컴퓨터에 형상화하고 물감을 칠하듯 작업하며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가상의 뼈대를 심은 등장인물이 움직이고 물, 불 등 자연 형상도 만들어내는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제작합니다. 5,000달러의 상금과 오스카 트로피를 받게 된 김 작가는 필름을 제작하는 사람에게 아카데미 수상 경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의미를 갖는다며 자신의 작품이 바깥 세상과 성공적이고 의미 있게 소통했다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고통과 이들의 용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한 이치지 아는은 현재 썬댄스 영화제와 밴쿠버 국제영화제,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 등 다수의 영화제에 출품됐습니다. 김 작가는 아카데미상 수상 후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면서 예술 장르로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더 많이 알려지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는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에서 11도, 낮 최고기온은 10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 남북도 대체로 구름 많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행의 아침 최저기온은 9도, 낮 최고기온 19도 예상됩니다. 남부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19도, 양덕 아침 5도, 낮 18도, 신의주 아침 9도, 낮 18도, 부성 아침 8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도, 낮 최고 기온 15도, 강계 아침 3도, 낮 15도, 희천 아침 5도, 낮 17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 낮 18도, 개성 아침 9도, 낮 18도, 하리온 아침 10도, 낮 18도, 신계 아침 6도, 낮 1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에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9도, 낮 18도, 장전 아침 10도, 낮 18도, 평강 아침 3도, 낮 17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는 함경남도는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맑겠고 함경북도는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6도, 낮 19도, 장진 아침 영하 2도, 낮 12도, 청진 아침 7도, 낮 17도, 김책 아침 7도, 낮 19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구름 많겠고 김영권은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2도, 낮 15도, 김영권 아침 영하 3도, 낮 13도, 삼지연 아침 영하 4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와 서해북부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 한때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먼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오전에는 0.5m,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잠시 뒤 VOA 세계뉴스가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출발 뉴스쇼 진행의 이윤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의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비오에이 방송은 오는 10월 31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비오웨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재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을 알려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날 두 사람과의 대담은 예정 시간을 훌쩍 넘긴 75분 동안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기자단의 취재 없이 단독으로 진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카톨릭 대통령으로 항상 묵주를 차고 매주 성당 미사에 참석할 정도로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알려졌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기자들에게 따뜻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 사이에는 빈곤, 기후변화 대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 등의 공통의 관심 주제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과 대면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지난 1월 대통령 취임 후로는 처음입니다. 바티칸을 방문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방북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교황궁에 들어가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배석자 없는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면서 기회가 돼 방북해 주신다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초청장을 보내주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리고 평화를 위해 나는 기꺼이 가겠다라며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 기꺼이 가겠다고 답변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양자는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가톨릭 교회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며 공동의 노력과 선의는 연대와 박애주의의 지지를 받아 한반도 평화와 정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주재 미국 대사관에 해당하는 미국제 타이완협회 최고위 권리는 29일 미국은 타이완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헌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샌드라 오드커크 미국제 타이완협회장은 이날 10월 7월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에서 타이완과의 관계는 굳건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드커크 회장은 만일 중국이 타이완을 무력적으로 침공한다면 미국이 도우러 올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명백하고 또 변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타이완 관계법에 따라 타이완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하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한편 오드커크 회장의 발언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불장난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호주에게 최근에 잠수함 계약 취소로 인해 손상된 양국의 관계를 복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프랑스의 엘리제 국은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스콘 모리슨 호주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통화에서 호주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프로젝트로 인해 오션급 잠수함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종료시켰다면서 호주의 이 같은 일방적인 행동이 두 나라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어 양국 관계의 기본을 재정의하고 인도 태평양에서 함께 행동하기 위해 호주 최고 권력의 정치적인 의사를 담은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할지는 호주 정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양국 정상이 전화통화를 한 것은 최근 호주가 미국, 영국과의 안보협력체 오커스를 발족하며 프랑스와의 잠수함 건조 계약을 파기해 호주와 프랑스 양국의 관계가 악화한 이후 처음입니다. 중국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국을 대체하려는 계획이 현실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존 하이튼 미 합참 차장이 밝혔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국군의 부상 속도는 너무나도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이튼 차장은 중국군이 지금과 같은 속도와 궤도로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와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앞서 지난 27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최근 실시한 것으로 보이는 극초음속 무기 실험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며 옛 소련이 1957년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순간과 유사한 사건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10월 30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